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뭐 잘못했을 때, 또 고쳐야 될 텐데 싶을 때 우리가 야단을 치게 되잖아요. 그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다른 집의 누구 아이와 비교하면서 야, 그 집에는 이렇다던데, 이렇게 한다던데 하면서 비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상식처럼 기억하실 것이에요. 부모 딴에는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 또래 누구도 저렇게 한다는데 뭔가 막 자극을 주고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친구를 언급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는 그 말을 들을 때 결국 내가 그 애보다 못하다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못나고 나는 좀 가치가 없는 그런 아이인가 보다라는 일종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존감이란 말은 자, 스스로, 존, 나는 정말 귀하다. 스스로 나는 정말 귀하다 감 느끼는 거잖아요. 자존감이라는 게.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느끼는 게 자존감인데 자꾸 누구와 비교해서 이래서 못 부족하고 저래서 모자라다고 하면 내 스스로가 귀하다는, 존귀하다는 그 마음이 자연히 약화될 것이기에 아마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부정한 건 아니겠죠. 어떤 부분인데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그거를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한 가지의 말과 태도가 그렇게 자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비교하는 일은요, 꼭 어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장성했어도 아니면 저처럼 또 더 나이를 더 들었어도 이런 비교하는 일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비교하면서 살죠. 남들은 다 결혼해서 잘 사는데 나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내 또래 친구들은 사회에서 벌써 자리 잡고 정착했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 자기 비슷한 또래 애들을 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의식들이 너무 많으면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존귀하다라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계속 보면서 자존감을 계속 갉아먹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심해지면 마음은 다운되고 너무 우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죠. 자존감과 비슷할 것 같지만 좀 다른 게 있죠. 그건 교만, 자기를 막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교만도 있는데 교만은 다른 사람 비교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는 사람까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죠. 왜? 나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덜 가치 있는 자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고 말한 것 같고 대하는 것 같았어.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비교하는 것이 익숙한 행동들과 말들을 하고 내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끊임없이 누군가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비교하는 이 굴레에서 이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분명 비교해보면 내가 못하고 상대가 더 나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 하나 봐도 어떻게 저렇게 나는 밤을 새도 겨우 하는데 저 애는 탱탱 놀다가 시험기간 앞두고 해도 저렇게 잘 나오는가. 진짜 머리 좋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든지.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사실은 조금 눈을 돌리면 있잖아요. 우리는 렌트 때문에 허덕거리고 살아가는 비교도 될 때도 있고요. 외모는 또 어떻습니까? 물론 돈이 많아서 좀 고치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태성조 세영인 외모도 볼 때 진짜 하고 진짜 부족한 것이 있었을 거고 또 성격은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할까? 어떻게 나는 이렇게 성격이 이럴까? 좀 이렇게 품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기적일까? 어쨌든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나는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존귀하다. 나는 정말 귀하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씀인가요? 그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주변의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해석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들을 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많은 부분에 결정되고 또 정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에는 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달리기 하나 봐도 100m 달리기도 있고 1000m도 있고 1500도 있고 긴 마라톤도 있잖아요. 다 레이스가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레이스마다 스피드도 다른 것이에요. 100m는 스타팅 하나가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잖아요. 긴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스타팅한다고 하면 지쳐버리잖아요.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레이스가 다르고 레이스에 따라 스피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레이스도 다 같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스에 따라서 스피드가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 앞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레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뒤에 마지막 딱 90살 딱 보면 마지막 알 수 있는 결론이 날 수 있을 정도로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스피드의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나의 레이스는 뭐며 나는 나의 스피드는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해석해내고 살아가는 이것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우리 행제단에서 기도해 주면 그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냥 네 인생을 살아.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마. 친구들하고도 비교하지 마. 너희의 레이스는 너희의 것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레이스를 걸어야지. 왜 레이스가 다른 그냥 친구라 했어. 같은 동료라 했어.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인생을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 하나님 하실 말씀을 들으며 그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빙빙 도는 것 같아도 필요한 과정이었으면 결국에 갔으면 또 지름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레이스, 나의 페이스를 따라서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길을 가고 내 충실하게 스피드 살면 되는 것이지 주변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배우자만 봐도 20대의 초에 배우자를 만날 사람 만나서 결혼할 사람도 있는 것이고 20대에 만났으면 원래는 내하고 딱 맞는 사람인데 외모가 내 취향이 아니야 해가지고 알아볼 수 없으니까 아예 만날 생각도 안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내 취향이구나 꼭 내게 맞는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까지 그때가 40대니까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레이스고 회사니까 40대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나이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성향도 아시고 나의 길도 아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 그분 앞에서 내 스타일대로 내 레이스가 있다. 나는 내 스타일로 산다. 그리고 나의 스피드로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대 꽃을 피우지만 나는 40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가 해야 될 길을 개발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그 분야에 올라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쪽 저쪽 자충우돌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래서 어느 날 30대 후반에 40대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고 하는 사람들 뒤늦게 또 BA를 또 시작하고 모든 그동안 조업을 다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다시 밑바닥부터 하는 사람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레이스는 그 사람의 스피드는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으로 그 경험들이 다 유익해서 결국 지나고 보면 일찍 출발한 사람은 빨리 은퇴할 수 있는 것이고 늦게 출발했지만 평생에 빨리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모르는 거지 않겠습니까? 레이스와 스피드는 다르니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관계 맺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과 관계 속에서 내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이 비교는 단순한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개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수많은 차이들, 수많은 나보다 잘하고 못한 것 이런 차이들이 설사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는 우리의 존재감하고 나의 내가 존귀하다고 하는 나의 소중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부족하다 해서 상대적으로 못나다 해서 내가 덜 존귀하냐 그렇지 않아요. 나의 자존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감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어진 존재예요.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에요. 지어진 존재는 지으신 그분,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같은 나무를 베도 어떤 나무는 이렇게 강대상을 만드는 것이고 어떤 나무는 좌석을 만드시고 어떤 나무는 문에 들어오는 문 입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만드신 분이 그 존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나 그 만드신 것 중에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무슨 목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만들었냐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정체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땅에서 뭐 돈을 좀 버니 못 버니 좀 알아주니 못하니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거기에 우리의 자존감을 얹어야지 이 세상을 살면서 도토리 기대기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니까 이렇게 삶이 우울하고 나는 가치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거기에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감은 뭘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귀하고 소중한 존재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본다면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수많은 피조물을 다 만드셨지만 인간을 만들 때부터 사람은 인간이란 이 존재는 이 인간이란 종은 나의 자녀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 아예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게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하늘에는 그 다 준다는 것이에요. 더 읽어보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모든 걸 만들기 전에 이미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거는 진짜 기뻐하실 뜻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정했다는 것. 이 예정은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기 아니면 개인 예정을 자꾸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뭐 그런 구절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만 보면 이거는 인간이란 종에 대한 미리 정했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사람들은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다는 걸 전제를 역시 아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라는 이 종은 사람이라는 이 피조물은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이라는 이 종은 내 아들로 삼겠다. 창세 전에 미리 예정, 미리 정해버렸다 하는 거죠. 내 아들 삼겠다라고 정했다는 이걸 너무 기뻐했어. 자녀 삼겠다는 것 뭐 기쁜 일은 없죠. 자녀 삼는다는 이 인간은 내가 내 아들과 딸로 삼겠다 이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기쁜 일이었어. 그거를 창세 전에 예정 미리 정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기서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세상에 얼마나 알아주는지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라는 위치는 삼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아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삼일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아들의 위치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포지션을 본다면 예수님도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들이셨듯이 우리를 아들 삼겠다는 것은 그 예수의 위치에 연결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즉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자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더 재미있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그냥 옷을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로 계획하셨으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 같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 같은 말을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같이 살게 하는 영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말하는데 굳이 성령을 자녀 삼으는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이 크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성령이 제일 크게 주신 은혜, 삼일째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아들, 딸 삼겠다는 프로젝트의 이 플랜을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내 위치에, 하나님도 예수와 같은 아들의 위치에 우리를, 그리고 그 성령마저도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확연한 인식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읽어보면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성령께서 우리 영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과 영역, 그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했어요. 자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 뭐죠? 공동,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와 똑같은 상속자라니까. 영원전부터 계셨던 삼일째 하나님이셨던 그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공동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상속받는 그 정도의 말만 아들, 딸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 같은 권위, 예수님 같은 영광, 예수님 같은 능력, 예수님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찢어진 존재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찢어진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 모든 나라를 영원전부터 같이 있었던 예수와 똑같이 그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그 나라를 마음껏 네가 누리고 즐기라고 하는 자녀로 우리를 삼으기로 원하셨다는 것이, 그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지사하게 이 땅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이루어진 좀 크고 작은 그 문제 같은 것에 크고 많음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의미 있니 없니, 나는 행복하니 안 하니,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가치 없니 있니 없니라는 그 논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 나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송두리째, 그 하나님 나라 전체를 예수님과 똑같은 공동상속자로 주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그 예수님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로, 물론 맏아들, 제일 큰 오빠요, 제일 큰 형 같은, 얼마나 당신을 낮추셨고 얼마나 우리를 높이시는가, 이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엄함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치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그냥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맡길 만한 자녀로 우리를 삼았다는,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였죠. 자식이니까. 아들과 딸이니까 죽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죽음을 이해 못해요. 지구 하나, 먼지 같은 지구 같은 행성이 만조가 있다잖아요. 온 우주에 만조. 태양 같은 것은 700회라는데 700회는 말도 안 돼요. 70조 플러스 몇 조개예요. 지구 같은 행성은. 행성 아니죠. 정확하면 별. 그리고 우리 지구 같은 행성은 10조개가 있다니까요. 온 우주에. 거기에 비하면 지구는 조그만 티끌이에요. 잘라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좋아요. 골치 아픈 지구를. 그런데 왜 그 크신 온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왜 죽냐고요. 왔어. 우리를 위해서. 사랑했어. 아, 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이해가 됐어요? 아들과 딸이야 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이니까 죽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자식이다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자식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들과 딸이라고요. 예수를 믿으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정체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가치, 존귀함이 있을까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정체성인 것이에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구원 받았다, 좋은 세상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예수와 동등한, 도무지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였다는 이 어마어마한 창세전부터 계획. 그래서 자식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죽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까지 드디어 성취하신 이 놀라운 일,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람은 너무 존귀한 것이에요.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존귀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복음에 대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다음 이어서 28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각각의 상반된 이 두 부류는요 엄청난 차이였어요. 엄청난 차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과 그리스인, 유대인들 관점에 봤을 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개라고 생각했잖아요. 같이 갈 수 없는, 음식도 같이 안 먹고 같이 지내지도 않는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대단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종과 자유인은 또 어떻습니까? 그 낸데 사이에 여러분 노예, 아프리카 노예들의 그 눈물겨운 그 사연 있지 않습니까? 물건처럼 돈에 팔리는 인간이 아닌 짐승같이 여겼던 그 노예들, 여러분 이야기 스토리 너무 잘 많이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더 했겠죠. 훨씬 전의 이야기니까.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노예와 주인이 아무 문제 없는 그 갭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 천한 노예도 예수 믿으면 인간 사이에 일어난 이 차별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지니까 노예를 향하여 볼 때에도 존귀하게 보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도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의 차별이 근현대사의 겨우 영국도 1900년 들어서 투표권이 주어졌지 그전에도 없던 게 이게 최근의 일이란 말이죠. 하물며 이때는 얼마나 더 많이 차이 났겠어요. 그런 차이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그 시대도 이런 수많은 차이에도 무색할 만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기준과 조건을 따라서 가치를 매기냐 말이죠. 어떻게 그것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냐 말이죠.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그럴 수 있지만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산상수훈에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경고한 계명에 대한 말씀, 첫 계명이 뭔지 아세요? 쭉 팔복 이야기하고 빛과 소금 이야기하고 나아야 된다는 말을 한 다음에 어떻게 나아야 되느냐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계명의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첫째 계명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21절부터 시작된 22절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다.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가치없게 여기는 것을 엄격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교리로 습관처럼 모태신앙에서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전혀 사람에 대한 멸시, 정오, 가치없게 여기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삶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가치 있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면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무 존귀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런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마지막 심판할 때 예수님이 심판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심판 기준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했어. 믿는 사람은 천국 보내고 믿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간다. 이렇게 심플하게 구분하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얘가 믿는다는 게 뭔지 아니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차이나게 사는지 아니? 하시면서 예를 들었다 이 말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상속해 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죠. 내가 줄일 때, 예수님 하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려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오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게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왜? 복음의 핵심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과 딸로 삼았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면 이게 감격이 될 일이면 진짜 자기의 생명이면 이 첫사랑이 진짜 자기에게 전달되었다면 내가 이런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걸 믿는 사람이고 그걸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같이 기억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나그네 떠돌아다니고 감을 갖춘 다 무시할 만한 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가치 있다 여기는 거죠. 소중하다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기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다 무시하고 관심 없는 그들을 향하여 결국 시선이 가고 소중하다고 찾아가. 그래서 그들이 형제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일이 나타난 거죠. 가난한 데도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을 10년 정도 믿었으면 20년 정도 믿었으면 진짜 예수님 알았으면 그 사랑이 뭔지 알았으면 복음이 뭔지 알았으면 결국 우리는 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훨씬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지게요. 여러분 실제 그러실까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잣대 저 잣대 이 기준 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점점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너도 부족한 가운데서 마음이 열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긍휼을 베풀고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고 그 아픔이 내 가슴에 다가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같은 눈은 바라본 눈으로 우리 눈들이 사람을 볼 때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높고 낮음, 잘나고 못나고 이게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더 이상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 굴레에서 지긋지긋한 새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발견하면서 말이죠. 제가 런던에 있고 있다는 거 한 가지만으로도 한국에 있는 귀하신 유명한 목사님들을 가까이서 뵙고 대화를 할 기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목사님들도 연약한 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마음은 허물이 있으시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더라고요. 똑같은 한 분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또 우리 교회 너무 좋으셔 은혜 받으셔서 모 그룹 회장님도 가끔 어느 날 올 때마다 들리시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불러서 교제도 해보지만 제가 그룹 회장이라 해서 그 지위가 저게 특별하지 않아요. 왜 저분이 부르지 싶어서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이다 케어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한 그리스도인 케어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요. 그처럼 우리의 세상에 대단하게 보이는 그 직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신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물론 인간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는 존중하죠. 그 걸맞는 포지션에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우리는 다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위치보다도 위대하고 높은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반대로 오늘도 지나갈 때마다 노숙자를 볼 때마다 저도 존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라는 마음을 언제나 갖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저앉아서 같이 앉아서 대화 나누고 기회가 된다면 또 섬길 일이 기회가 있으시면 딱 대등하게 앉아서 존귀한 그 한 영혼 앞에서 살아온 스토리를 듣고 너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다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그 존재 자체는 너무도 소중하고 이런 사랑까지도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를 이 영원까지도 하나님 다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다면 이 놀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이가 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전하고 알리고 가장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친구가 되어줘서 찾아주는, 섬기는, 그게 너무 일상적이 된 주님 심판할 때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걸 꺼집어내어서 나처럼 네가 생겼다 하시면 칭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뭐 영원 구원이니 사회 참여니 이론적으로 싸우지만 전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정상적인 것이에요. 뭐 사회 참여니 사회 뭐 정의를 부르짖는 이런 것도 말할 필요도 없이 분노로 일으키는 사회 정의 말고 긍휼고 희생으로 눈물로 하는 진짜 그런 베푸는 가난한 날 돌아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세 번의 포전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저 예수 믿은 이후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게 홈리스든지 가난한 누구든지 세상에 버린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존귀하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완전히 사람을 보는 기준이 확 달라졌다는 것을 고백.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에요.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은 까칠까칠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워지고 모든 사람이 멀리하고 가까이하지 못할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잖아.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 그렇게 다루지 않나요? 여러분 씨름하고 있을지만 상처받아도 우욕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맞아 힘들어 그러나 있잖아 그러나 그것도 소중해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 정 많고 음식 잘 사주고 뭐 유머 있고 이게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가치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얼마나 소중하냐는 마음이 가졌을 때 우리는 내성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믿습니다. 잘 따르십시오. 그래서 평생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